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 말랑말랑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읽고 더 공부할 걸. 나이 먹어 머리 굳어지니까 자꾸 튕겨져 나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게 배가 고프다가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입맛도 없어지고 배고픔도 잦아들죠. 그러고 보면 크던 작던 다 제때가 있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외치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현재를 즐겨라.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직 아카시아 꽃이 한창이죠. 일단 코끝을 간지리는 아카시아 향기에 마음껏 취해볼까요?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EBS 북카페 문을 열어준 노래는요. Fun이었어요. We are young. 야, 오늘 오프닝이랑 노래가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죠. 젊은이들의 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아니면 못하잖아요. 참 귀엽습니다. 아, 존 키팅 선생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도 떠오르고요.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 주말 동안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잘 즐기고 계신가요? 토요일 밤입니다. EBS 북카페. 잠시 후에는요, 토요 초대석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오늘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을 겁니다. 중고등학생 때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87년에 발간됐죠. 1950년대 말 한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친구들 위해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을 통해서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잠시 후에 김경진 의원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북카페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권력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인데요. 이를 빗댄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고요.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고사성어 무엇일까요? 열흘 붉은 꽃은 없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화무 11홍, 2번 세홍지마, 3번 과유불급. 자, 열흘 붉은 꽃은 없다. 1번 화무 11홍, 2번 세홍지마, 3번 과유불급. 뜻을 잘 생각해서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은 뭐 답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책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현암사에서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창비에서 우리 동네 택견사부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줄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평소에 좋아하는 문구, 같이 나누고 싶은 문장들 EBS 북카페 홈페이지 게시판 오늘 한 줄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공감도 하고요. 선물도 드릴게요. 로이킴이 불러요. 문득. 국회의원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현지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책도 읽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 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네.
선거 끝나자마자 중국을 좀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가면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죠.
예.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 시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 도덕 수준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세상에 이번에 중국 서안 북경 몇 군데를 네. 다녔는데 서안에 갔더니 길거리에 정말 싱가포르 길거리하고 똑같아요.
중국이요?
예.
제가 너무 좀, 중국을 좀 비하한 거 아닌가?
좀 예,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약간 편견, 고정관념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큰 길거리만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깨끗하게 일부러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네.
사실은 살짝 골목길로 들어가 봤어요.
어땠어요?
골목길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옛날 보면 이제 정부 주도형 개발 시대 보면 길거리에 여기저기 포스터가 나오고 TV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 공경해야 됩니다. 뭐 차퇴할 때 어른들 오시면 자리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공익적인 내용의 광고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중국에도 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놀랐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상에 이제 여기저기서 공항하고 철도를 이렇게 새롭게 건설을 하더라고요. SOC를
네.
하는데 지방에 이제 공항을 가보면 우리 인천공항하고 똑같아요.
벤치마킹을 좀 했을까요?
크기가 일단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겠네.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게 중국에서는 과소비, 과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중국이 인구가 지금 16억, 20억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 자체도 인구가 조금 이렇게 추산이 정확하지 않는데
네.
대략 한 뭐 16억, 18억 정도 인구 된다고 추산을 하는데 대도시 하나가 인구가 1000만에서 2000만 사이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만한 규모의 공항이 들어선다 그래서 이게 과소비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기차역도 우리 서울역이나 용산역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차역들이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중소도시들의 그런 어떤 SOC 시설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는 깨끗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서.
많은 걸 또 느끼셨겠어요.
느끼기도 하고 조금 경각심이랄까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네.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그러니까 기술을 이렇게 네. 벗겨내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네.
보통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 도덕심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랬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0년 이상은 계속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의 허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와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마음이 무거우시긴 한데
네.
저는 반갑긴 하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네.
그리고 피부도 좀 까매지셨고
네.
진짜 바쁘게 다니셨나 봐요.
네. 배낭 메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도 다녀오셨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오셨으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자, 오랜만에 북카페 오셨는데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의원님 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알지만 그래도
네.
의원님 목소리로 또
네.
입을 통해서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네.
반에 반장이 한 명 있는데 이 반장이 독재자라면 독재자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반의 학생들을 전부 지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아닙니까?
네.
나이는 3살 많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반장 눈밖에 나면 모든 것에서 배제당하고 왕따당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래서 이 반장의 권위하에 누구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짜여 있는 시골에 한 학급이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아버님 직장 따라서 한 친구가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전학을 오죠. 한병태.
병태.
예, 병태. 근데 처음에 이 엄석대의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뭔가 저항을 해봐야겠다.
네.
잘못된 구조다. 저항을 해보려고 6개월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나도 저 체제하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고 스스로 뭔가 이제 포기하고
네.
이게 학생으로서 어떤 기운, 올바름을 추구하는 어떤 정의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체제하에 이제 편입돼서 굴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소설 말미가 재밌죠. 의외로 이 엄석대 체제가 그냥 갑자기 담임 선생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그냥 싹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아무리 또래보다 3살이 많아도 애는 애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그 공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수가 있거든요. 강원도 이때.
네.
30cm, 50cm 폭설이 내리면 그때는 눈이 엄청 내리고 눈 내리는 순간은 추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봄날 햇살이 쫙 조이면 그냥 한순간에 그 눈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엄석대가 만들어낸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공고한 것 같지만 담임선생님 한 명이 바뀜으로써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게 이제 이문열 작가가 이제 다른 데서 쓰는 이제 이 소설에 대한 자기평 이제 후기를 읽어보면 이게 실은 정치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독재체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기반하에 서 있고 이 독재체제 하에서 지식인들은 어떤 자세로서 이게 이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서 이 독재체제의 단맛을 그냥 빨아먹고 거기서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것인지 그러다가 이 독재체제 자체가 더 큰 권력인 미국이랄까 큰 제국주의가 나는 이 독재체제의 기반이 되는 이 여기서 불신임을 받게 되면 한순간에 독재체제도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서요.
네.
쉬우면서도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고 그러면서도 여러 번 또 여운이 남는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 부당한 방법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친구 위에 군림하는 엄석대, 또 반 친구들과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석대가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서울 정도로 주도면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이제 성격을 옛날에 네. 할머니들이나 이제 저희 집사람도 유아교육 전공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타고날 때부터 무슨 지능이 있다 그래요. 타고난 선천적인 지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엄석대를 보면 정말로 주도 면밀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네.
아이들을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싶을 때 본인은 직접 안 괴롭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오히려 약간 상관이 없는 듯하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괴롭히고
네.
그러면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오히려 엄석대 본인은 잘해주고 위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뭔가 또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면 저절로 그냥 마치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물로 주는 것처럼 하는 이런 외향을 꾸며내고
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이게 강제로 빼앗는다는 느낌이 누가 봐도 안 들게 만드는 이런 아주 지능적인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게 엄석대인데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네.
정말로 크게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크게 망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네. 때 보면은 가끔씩 이제 왕따를 당하잖아요. 친구들이 네, 놀다 네, 보면 네. 절대로 왕따 당하지 않고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던하게 숨어가지고 진짜 네. 뒤에서 이렇게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네.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석대 같은
네.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썼는데 그 우리 흔히 애어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불교 보면 이제 영혼이 윤회를 하잖아요. 보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그런데 태어난 순간은 뭐 어린 아이로 누구나 이제 육체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령 아주 수없이 많이 윤회를 반복해서 영혼 자체가 마지막으로 익는 이 단계에서 태어나면 그게 애어른 아닌가 싶어요. 이 엄석대 같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전학 온 주인공 한병태 6개월 정도 좀 반항을 했어요.
네.
어떻게 바꿔보려고 좀 노력도 하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뭐.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그 저희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먹물들의 한계가 뭐냐면 이 행동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끝까지 그 어떤 목표로 했던 것이 달성될 때까지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때로는 무식하게 좀
예.
네, 나가야죠.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병태는 결국은 6개월 정도 저항을 해보고 싸워보다가 행동력이 6개월 만에 끝이고 그래. 나는 이 엄석대의 체제에 편입돼서 편히 살 거야.
그래도 초등학생이 두 학기밖에 안 되는데 네. 한 학년이 6개월 동안 노력했으면 많이 했네요.
많이 했죠. 네. 쉽지 않죠. 거기 왕따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카페 이제 오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책 만나볼게요. 머라이어 캐리예요. 히어로.
모두 저리 비껴. 아이들이 움찔하며 물러서는데 나까지 놀라 돌아보니 가운데 줄 맨 뒤쪽에 한 아이가 버티고 앉아 우리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한병 테랬지? 이리 와봐. 그가 좀 전과 똑같은 나지막하지만 힘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다른 아이다운 영악함으로 마음을 다 잡아먹었다. 이게 첫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들며 버티는데 까지 버텨볼 생각이었다.
왜 그래?
내가 아랫도리에 힘을 주며 깐깐하게 묻자 그가 피식 웃었다.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으면 네가 이리로 와.
뭐? 일순 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이내 별소리 다 듣는다는 듯 다시 피식 웃었다. 그런 다음 더는 입을 열지 않고 나를 가만히 보았는데 그 눈길이 너무도 쏘는 듯해 맞받아치기가 몹시 어려웠다.
임마! 엄석대가 오라고 하잖아! 급장이!
내가 엄석대란 이름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이름은 듣는 순간 그대로 내 기억에 새겨졌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아이의 말투가 유별났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무언가 대단히 높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래서 당연히 복종과 존경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역시 점심시간의 일이었다. 내가 바쁘게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앞줄에 앉은 아이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네가 물당보냐. 엄석대가 먹을 물 떠다주고 와서 밥 먹어. 그 당번 누가 정했어? 어째서 우리가 급장에게 물을 떠다 바쳐야 하냐 말이야. 급장이 뭐 선생님이야? 급장은 손도 발도 없어?
나는 더욱 격해 소리치듯 그렇게 따졌다. 문득 등 뒤에서 귀에 익은 엄석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한병태, 잔소리 말고 물 한 컵 떠와.
싫어, 난 못해.
요거 쬐끔한 게 안 되겠네. 어서 일어나, 가서 물 떠오지 못해. 그는 힘으로라도 나를 굴복시키려고 마음을 굳힌 듯 했다. 금세라도 큰 주먹을 내지를 것 같은 그 무서운 기세에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난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심부름만은 할 수 없어 잠깐 멈칫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아! 그럼 먼저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고 떠주지. 급장이면 한반 아이라도 물을 떠다 바쳐야 하는지 말이야.
서! 알았어! 그만둬! 얼핏 보면 나의 한바탕 멋진 승리였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그 뒤 반년이나 이어갈 내 외롭고 고달픈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한만중 성우의 낭독과 연기였습니다. 자, 엄석대도 나쁘지만 더 안타까운 게 그 주변에 기생하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이 엄석대 같은 독재자가 있으면 반원 전체가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항을 하면
네.
엄석대가 기운을 못 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들 각자 개인으로서 자기의 이익과 신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보니까 모두 그냥 엄석대에게 각각 각계격파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연대를 해갈 필요가 있다.
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마음을 합치고 같이 협력을 해야만 이 나쁜 어떤 지도자랄까 나쁜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문열 작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뭐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한몸 편해보자고, 그게 또 사람의 또 심리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각각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들이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이런 대화 이런 중요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어떡합니까? 네. 우리 병태가 6개월간 이제 긴 그 왕따의 싸움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병태가 반 아이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병조 아버지의 라이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한병태가 이제
석대.
네. 네. 엄석대의 잘못을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이걸 공론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죠. 오히려 본인이 계속 왕따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엄석대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한병태가 엄석대의 잘못을 확실히 이 증거로서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엄석대가 이 병조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라이터를 가지고 학교로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엄석대가 보고 탐이 나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친구들이 이걸 엄석대에게 그냥 눈빛만 보고 갖다 바치는데 상납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아버지 거니까 이 병조라는 친구도 차마 상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엄석대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엄석대가 쓰는 방법이 야, 그거 나 며칠만 빌려줘.
너무 무서워. 일진들이 꼭 하는 얘기예요.
네.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간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기 걸로 이제
뺏는 거죠.
뺏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병태 입장에서는 병조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집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지가 네. 이제 외지 나갔다 돌아오시면 틀림없이 찾을 텐데. 그래서 이 병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한병태가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일러 바치는 거죠. 이제 신고를 네. 하는 거죠. 엄석대의 잘못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병조로부터 라이터를 뺏었다.
네.
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저쪽에서 듣고 있는 친구가 잽싸게 엄석대한테 가서 그걸 또 알려주죠.
참, 거 봐요. 또 역시.
네. 그러니까.
그 방관자들, 협조자들.
협조자들. 네. 그러니까 독일 2차 대전 시기에 보면 그 이제 독일 군들에게 유태인들이 어디 숨어 있다 이렇게 신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조선인 밀정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인간이 사실은 그 권력에 기생을 한다 그래서 본인에게 특별히 뭐가 큰 어떤 이권이 떨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소한 이권이랄까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엄석대가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엄석대는 이 병조에게 라이터를 평소하고 달리 그냥 돌려줍니다.
네.
근데 한병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라이터 뺏은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엄석대의 부정과 이 잘못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엄석대의 비행을
꼬리를 잡았다.
잡았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병조는 돌려받았는데요. 저 안 뺏겼는데요. 빌려줬는데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병태가 하도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도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 이 상황은 뭘까?
담임쌤이 저는 알면서도 네. 방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둘 다 나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담임쌤이 그러면 병태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무기명으로 한번 이게 네네. 써서 내봐라. 이름 쓰지 말고 엄석대의 잘못이 있으면.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전히 엄석대의 잘못을 쓰기는커녕 한병태가 문제가 있다. 성격이 독특하다.
너무 무섭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억눌려온 그런 뭐랄까 네. 공포?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독재 시스템 하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 독재 시스템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왔더라도 기존에 눌려있는 공포심 때문에 이걸 차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네.
피해자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고도 피해를 안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설득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바로 이 한병태가 지금 네. 이 엄석대의 잘못을 담임에게 신고했다가 거꾸로 그냥 고자질쟁이, 거짓말 신고쟁이 뭐 이렇게 몰리는 상황들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항상 불행해지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읽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퀴즈 얼른 드릴게요. 이것은 불을 붙이는 휴대도구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병태가 석대를 비롯해서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계기가 되는 물건입니다. 가지고 다니며 불을 붙일 수 있는 이것, 뭘까요? 1번 모니터, 2번 컴퓨터, 3번 라이터. 가지고 다니면서 뭐 별로 몸에는 안 좋지만 담배 필 때도 쓰고요. 뭘까요? 1번 모니터, 2번 컴퓨터, 3번 라이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잭스키스예요. 아프지 마요.
그날 나는 정말로 공을 들여 내가 맡은 창문을 닦았다. 먼저 물걸레로 유리창이며 창틀에 덮여앉은 먼지와 때를 씻어내고 이어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신문지, 하얀 습자지의 순으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잔 먼지들을 없애나갔다.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닦은 유리창틀은 곁에 창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았고 깨끗했다. 나는 만약 기분이 좋아진 그가 부드럽게 대해주면 내 쪽에서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 내가 생각을 바꾼 걸 넌지시 알릴 참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안 되겠는데?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어. 다시 닦아. 어느덧 해는 서편으로 뉘엿해지고 교정에는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띄엄띄엄 퇴근하는 선생님들의 발자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릴 뿐이었다. 석대와 아이들이 다시 뒷문께로 나타난 것은 교정 서쪽에 아름드리 히말라야 시이다 그늘이 운동장을 온전히 가로지른 뒤였다. 그런데 그게 어찌된 일이었을까? 멱을 감았는지 젖은 머리칼들은 반짝이며 왁자하게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보자 별로 애쓸 것도 없이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어이 한병태, 이제 돌아가도 좋아. 유리창 청소 합격. 샘솟는 내 눈물로 이내 뿌옇게 흐려진 그 얼굴 쪽에서 다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짐작컨대 그는 내 눈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거기서 이제 결코 뒤집힐 리 없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를 그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서 풀어준 것이었다. 야 한병태, 오늘 일제고사도 끝났고 하니까 우리 어디 놀러 가는 게 어때?
추운데 어딜?
마포쯤에 어때? 거기 춥지 않게 놀 수 있는 곳을 알아.
그래 좋아, 우리 모두 가자.
너희들은 나무를 주워와. 햇볕이 따뜻하지만 곧 쌀쌀해질 거야. 고구마와 땅콩도 구워야 하고. 우리는 거기서 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말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했다. 하여튼 나는 석대가 맛보인 그 특이한 단맛에 흠뻑 취했다. 실제로 그날 어둑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 머릿속에는 그의 엄청난 비밀을 담임 선생님에게 일러 바칠 무얼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 따위는 깨끗이 씻겨지고 없었다. 나는 그의 질서와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믿었고 바랐으며 그 안에서 획득된 나의 남다른 누림도 그러하기를 또한 믿고 바랬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그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리하여 그가 구축해둔 왕국을 허물려 들지 않는 것뿐이었다. 뭐 그래요. 실제로 이제 병태가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터득하게 됩니다. 뭐 미술 시간에 병태가 엄석대 그림도 그려주네요.
예. 한병태가 그림을 잘 그리죠.
네.
엄석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고 그래서 병태가 그려준 그림을 자기 그림인 것처럼 선생님께 제출하고 좋은 점수를 받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병태는 엄석대의 보호 아래서 일정한 2인자 정도, 2, 3인자 정도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 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축해낸 왕국을 허물려 들지 않는 것뿐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죠?
네.
자, 이렇게 빈틈없고 단단해 보이던 왕석대의 왕국 생각보다 빨리 붕괴돼 버립니다. 6학년 담임쌤이 이제 딱 보시고서 낌새, 냄새를 맡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엄석대를 믿었고
네.
엄석대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반장인 엄석대에게 맡겨서 그냥 처리하면서 자신의 귀찮음을 이렇게 벗어났는데
네.
6학년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이 있고 어떤 학급을 위해서 이제 뜨거운 어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이죠.
예. 그래서 엄석대가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를 잘 못 풀고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험은 잘 보고
시험은 월등하게 전교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죠. 그러다가 엄석대의 시험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지의 이름란이 항상 지우개로 지워지고 바뀌어 있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과목을 제일 공부 잘하는 반 아이들이 엄석대의 이름으로 이 시험지 답안지를 바꿔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걸 발견해내고 그거를 이 엄석대와 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이제 동기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다 자백을 받으면서 엄석대의 이 지배구조가 그냥 한순간에 뻥 하고 무너지는 거죠.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게 네. 쉽게 무너질 것을
네.
왜 지금까지 그렇게 다들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
네.
자, 이렇게 자신의 왕국이 침몰하는 걸 지켜볼 용기가 없었던 석대. 결국 교실을 뛰쳐나갔고 나중에는 마을을 떠나서 엄마를 찾으러 서울로 갑니다. 이후에 병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는 지금 어디 있을까? 많이들 궁금한데요. 이제 김경진 의원과 한만중 성우의 낭독과 연기로 나머지 이야기 만나보시죠.
그러다가 석대가 다시 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군대를 거쳐 사회에 나온 내가 한 10년 가까이 생활의 진창에 짓이겨진 뒤였다. 처음 인류학교 출신답게 대기업에 들어갔던 나는 이템 안에 모래 위에 세운 궁궐같이만 느껴지는 그곳을 떠나 고급 세일즈로 재출발했다. 약품과 보험과 자동차의 상품 카탈로그를 한 가방 넣어 뛰어다니는 사이에 이 나라 70년대 후반과 내 청춘의 끄트머리가 함께 지나갔다. 실업자가 되어 한 발 물러서서 보니 세상이 한층 잘 보였다. 내가 갑자기 낯선 이상한 곳으로 전학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전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거기서 빛났던 내 자랑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들만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어떤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진 느낌. 그리고 거기서 엄석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되살아 나왔다. 이런 세상이라면 석대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다시 급장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했다. 이따금씩 만나는 국민학교 동창들도 심심찮게 그런 내 단정을 뒷받침해 주었다.
엄석대 그 친구 역시 물건이더만. 그라나다 뒷좌석에 턱 제끼고 앉아가서 간 걸 봤지.
고향에 갔다가 엄석대 걔 때문에 기분이 콱 잡혔어. 고향 친구들 불러서 술 한잔하는데 온통 걔 얘기뿐이더라고. 뭘 하는지 젊은 녀석 둘을 달고 와서 중앙통을 돈으로 휩쓸고 간 모양이야.
녀석들은 감탄조로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이 석대를 일부러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 우리들의 석대는 그렇게 작아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속된 성공으로 그쳐서는 이미 실패의 예감이 짙은 내 삶을 해명할 길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런데 끝내는 나도 그를 만나고 말았다. 놔! 이거 못 놔!
튀어봤자 벼룩이야! 역 군에 쫙 깔렸어!
형사 한 사람이 차갑게 내뱉으며 허리춤에서 반짝반짝하는 수갑을 꺼냈다. 그걸 보자 붙잡힌 남자는 더욱 거세게 몸부림쳤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보다 못한 다른 형사가 그렇게 쏘아붙이며 한 손을 빼 그 남자의 입가를 쳤다. 그 충격에 선글라스가 벗겨져 날아갔다. 그러자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 그 남자의 얼굴. 아, 그것은 놀랍게도 엄석대였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질끈 두 눈을 감았다. 그런 내 눈앞에 교탁 위에서 팔을 들고 꿇어앉아 있던 26년 전 그날의 석대가 떠올랐다. 몰락한 영웅의 비장미도 뭐도 없는 초라하고 무력한 우리들 중에 하나가.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내와 아이들 곁에서 늦도록 술잔을 비웠다. 나중에는 눈물까지 두어 방울 떨군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세계와 인생에 대한 안도에서였는지 새로운 비판에서였는지 지금에조차 뚜렷하지 않다.
참 초라합니다.
네.
병태가 왜 울었을까요?
글쎄요.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세계와 인생에 대한 안도였는지 또는 새로운 비판에서였는지, 그러니까 감정이 혼재돼 있겠죠.
네.
이 친구, 그러니까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대체로 정도 차이의 어떤 건 있지만,
네,
혼재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엄석대가 수갑을 차고 사기꾼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어렸을 때 엄석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미움과 또는 어떤 두려운 마음 또는 외경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뭐랄까 갑자기 그냥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특히 그 순간에 이게 알코올이 뇌세포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감정이 믹스가 돼서 눈물 한 방울까지 똑 떨어뜨렸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책이 나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소설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어주셨어요. 의원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1번 화무십일홍, 두 번째 퀴즈 정답 3번 라이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할 테니까요.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성함, 연락처,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토요일의 북카페 여기서 저도 문 닫겠습니다. EBS 북카페는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현진이었고요. 우리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